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전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아래 살게 해주시고 오늘 귀한 날 허락하셔서 또 예배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이 말씀대로 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들도 다 사회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다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회생활의 원리가 무엇인가 함께 배우면서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그런 말이 그대로 나오죠.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7절 말씀은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7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는 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참 그들을 존경하고 왜 그들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 1절, 2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왕들, 대통령들,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세운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이 세상에는 나라도 있고 정부가 있는데 또 그 정부에는 또 통치자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리고 권선징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정부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 왕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또 잘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있으면 붙잡아다가 벌 주고 그렇게 함으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부들을 두시고 또 통치자들을 두신 이유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통치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고 또 법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정부나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 같은 경우에 분명히 잘못된 정부, 잘못된 통치자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정부나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정부 또 통치자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도대로 일하지 않는 정부나 통치자. 이것이 이제 잘못된 정부예요. 그런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까지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고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를 들면 주일날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 모든 교회는 다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만약에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면 어떤 통치자가 요구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통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하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또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시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통치자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줘야지 이 사회 질서가 잡힐 게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또 모든 것이 잘 돌아가야지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생활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따르려고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4절을 보시면 세상의 통치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또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질서를 바로잡고 또 악한 사람 벌도 주고 착한 사람 상도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 계속 보시면 선을 베푸는 자라 그랬어요. 뭘 베풀어요? 선을 베풀어야죠. 악을 베푸는 정부, 통치자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 또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통치자들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하여간에 그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을 그들이 참 요구하는 것을 성경에 위배되는 거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금도 잘 내야 되는 거예요. 탈세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직하게 세금을 잘 내십시오. 그래야지 그들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나라가 또 질서가 잡히고 일이 잘 돌아가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빚지면 안 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빚을 지면 안 되느냐? 빚지면은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대한 빚 안 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7절을 보시면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보증 서지 말라 하는 말씀하고 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빚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빚을 얻었다가 빚 제대로 갚지 못하면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침상 뺏깁니다. 집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지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빚지지 말아야 될 것은 빌려준 사람,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 수 있게 하기,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급적이면 돈 빌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100만 원을 빌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100만 원을 여러분에게 빌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갚지를 않습니다. 뭐 깜빡했는지 나쁜 마음이 있었는지 갚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시험에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들죠? 예, 저분한테는 제가 절대로 돈 안 빌리겠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또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여러분이 돈을 안 갚아도 제가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에 듭니다. 제가 좀 쫀쫀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부주를 내가 5만 원을 해줬어요. 근데 아직도 안 갚으세요. 그 제가 얼마나 시험이 되든지 그 5만 원 때문에도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까먹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가급적이면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안 빌려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부득이 돈을 빌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난 돈을 절대로 나 안 빌리고 살 자신 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돈을 빌려야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지갑을 집에다 깜빡하고 놓고 나와가지고 돈이 없어요. 근데 차비는 필요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걸어서 오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차비를 해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살다 보면 돈을 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카드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카드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또 친구한테 잠깐 빌리든가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사실은 돈을 빌린 경험이 있습니다. 돈 빌리지 말라 그랬는데 제 아내하고 어떤 물건이 좀 필요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35만 원짜리인데 저는 이제 카드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이사를 해가지고 이게 카드 이게 지금 시스템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고맙게도 그래서 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이게 그냥 갖다 또 다음에 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아가씨가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35만 원짜리를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이제 선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저를 믿고 이제 가져가라는 거죠. 근데 참 기특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냥 이제 그 아가씨 말대로 그냥 가져갈래니 물론 돈은 제가 다음에 반드시 갖다 주죠. 그래도 참 그 마음이 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옥자 자매님한테 이 자매님 내가 지금 돈을 현찰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35만 원만 이 구좌로 돈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돈을 빌릴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급적이면은 돈 안 빌리고 안 빌려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득이 빌려줘야 될 경우도 있긴 있지만 가급적이면 빌려주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돈 매장하게 절대로 돈 그래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곤란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 거래는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득이 돈을 빌려줘야 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돈은 내가 못 받아도 괜찮다. 그냥 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빌려주시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예 빌려주시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돈 이거 빌려주면 꼭 반드시 내가 절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예 빌려주지를 마세요. 설령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돈 좀 빌려달라 그래도 그냥 줄 마음이 없으면 저한테도 그냥 없다 그러세요. 흰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딱 알아채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냥 줄 마음이 없으면 빌리지 마세요. 나중에 그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는 돈 빌려주고 돈 꿔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 안 하니 그러면서 싸움도 날 수가 있고요.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돈 빌려달라 그러지도 말고 줄 마음 없으면 빌려주지도 마시고 아셨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어떨까요? 은행. 은행에서는 제가 믿기에는 빌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절대로 저나 여러분이 돈 빌린다고 해서 시험 안 듭니다. 은행은 여러분 절대로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문제는 아까 잠언 27장 22절 말씀대로 내 침상이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돈은 빌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까딱지 못하면 집 날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 집에 막 빨간 딱지 따닥따닥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원치 않으면 은행 돈 빌리는 것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떤 일을 욕심내가지고 한다든가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괜히 능력도 없는데 그냥 집 담보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 왕창 빌려가지고 뭐 사업하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막 이제 그 아파트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런 것이 사실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는 주거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어떤 재산 증식의 목적이 된다든가 그러면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나 혼자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름답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음 사건도 일어날 수가 있고 살인 사건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도둑질하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 범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모든 일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사랑만 하면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만 하면은 율법은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늘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죠. 뭔가 다른 것이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참 좋은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서 다르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거죠.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건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까? 제가 생각을 했더니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실천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내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방식대로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거나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나 이게 결국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입장에서 일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행동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웃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삼초의 여유라고 하는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여기 가져나왔는데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참 좋은 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십시오.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릅니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보고 3초만 있어 주십시오. 친구가 가다가 혹시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아니면 뉴스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고개를 들어 3초만 하늘을 보십시오.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말입니다.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다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3초의 여유. 근데 이게 결국 뭔가 하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그랬어요. 막 화나는 그러한 상황이 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좀 참아주세요. 그게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웃사랑 실천하는 게 뭐 어렵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해주는 거. 그런 게 여러분 작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회는 왜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길에다가 막 침을 뱉고 그 침 뱉으면 그게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균으로 또 들어갈 건데 이웃을 정말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침 뱉는 것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주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침 뱉는 거 그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게 여러분 이웃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남에게 폐 안 끼치는 거니까. 그리고 양보를 해줘도 감사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말이죠. 또 문을 좀 이렇게 열어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뒤돌아오면서 아,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참 좋은데 아, 그런 것도 잘 못하고 너무 예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마세요. 이웃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예의 지키는 게 이런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저도 운전을 할 때 저는 웬만하면 저는 양보를 참 잘합니다. 제가 봐도 양보를 참 잘해요. 그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욕도 자주 먹고 우리 애들도 저를 많이 핍박합니다. 아빠는 급한데 왜 이렇게 자꾸만 남을 넣어주냐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도 내가 내 앞으로 안 끼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좀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양보를 해줘요. 그 양보해주면은 아 뭐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기분이 좋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 보면은 그냥 뒤에서 그냥 한 대 팍 받고 싶더라고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할 때 참 기분 좋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사랑. 별게 아닙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조금만 손해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이게 갈등이 생기거든요. 조금만 손해보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 이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손해보면 내 마음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상대방도 기분 좋을 것이고.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악한 것을 자꾸만 생각하니까 이 범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은 악한 생각해서는 안 되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바른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목소리도 높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절에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일이 육신의 일입니까? 13절에 여기 나와 있는데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인데 옛날 모습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설령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다가도 깰 때가 됐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밤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죄악이 가득하고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일 도모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밤입니다.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어둠의 일은 다 벗어버리고 정말 빛 가운데서 행하시고 육신의 일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네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참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술자리에 대한 유혹도 참 많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유혹이 참 많죠. 그래도 여러분 그 유혹 이겨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유혹 극복하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기라, 여기라. 두 번째는 못하게 하라. 세 번째는 드리라. 기억하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또 다음에 또 설교하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죄악을 이기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세요. 예,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세요. 그 다음에는 죄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말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이기는 방법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참 내 몸을 하나님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가 네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로마서 13장을 강해했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우리들 마음속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또 이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사회가 우리를 통해서 더 밝아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부패가 방지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속히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